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우리 지난 주일 예배는 우리 성전도자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이 나타날 것을 꿈꾸라는 그런 말씀을 증거해 주셨죠. 기억하십니까, 말씀을? 예,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한주 동안 또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얼마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셨는지 한번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나 낙심되고 좌절할 때뿐 아니라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또한 세상을 이긴 사람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고 담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다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예, 그렇게 사셨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함께 읽었는데 여기에 주신 이 말씀은 바로 감추어진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함께 알아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한 3년간, 에베소를 중심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에바브로는 이때에 바울의 말씀 강론을 듣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며 섬겼습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또 히에라볼리 그 주변 지역에 나가 전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에바브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의 방문을 받고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알게 되었어요. 이 서신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골로새 교회의 그 형편을 듣고 나서는.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고, 너희가 이 편지를 본 다음에는 지금 라오디게나 히에라볼리나 이런 데서 또 보내서 같이 보고 알게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레석 교회가 아직 이단에 굴복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단이 점차로 잠식해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도 골로새 교회의 그 성도들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지만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어떠하신지를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골로새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에 너가 읽어보게 되면은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행복한 부부 생활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바울은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하신 같이 그 보양한다는 건 뭐예요? 잘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이 건강해야 가정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건강해야 영혼에 그 살을 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 생활을 해보지 않은 미혼의 형제 자매들은 이 부부의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어렴풋이 상상은 해보겠지만은 사실 이 부부 생활도 큰 비밀 중에 하나죠. 남이 모르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부 생활의 원리를 말씀하신 후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설명한 이 부부 생활의 원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영적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미공개성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가치성이에요. 세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만세전부터 가리워진 그리스도의 미공개성입니다. 26절 말씀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건 비밀이 아니죠. 비밀은 몇몇 사람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2000년 전이나 계시던 그러한 분이 아니에요. 창세 이전부터, 그러니까 태초에 계시던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고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해 보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바로 이러한 분이 사람들에게는 비밀의 베일 속에 가리워졌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는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가죽옷으로 나타났고, 때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요셉을 통해서, 성막이나 각종 기구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여러 가지 제사의 제물, 물고기 뱃속의 요나 등으로 예언되어졌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나 풀무불에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계셨지만 그의 이름, 그의 모습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유대인들이 따졌습니다.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냐고 반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고, 더러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쯤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와 함께 세계 4대 성인이라고 그분 중에 그러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범죄에 들어가실 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취급되어서는 안 되실 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물론 사람도 역시 동물이기는 해요. 그래서 고등동물이라고 그래요. 동물은 동물인데 고등 동물이라고 그래요. 누가 이제 묻습니다. 너희 집에 동물이 몇 마리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강아지, 고양이,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네 마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대답 안 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4대 성인 중에 그렇게 포함돼서 들어갈 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는 학자이거나 지식인이라고 해서 알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권력자라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같이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22절, 24절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그 외적인 기이한 그 현상에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내적인 영적 경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헬라인들은 납득되는 사실만을 진리로 인정했던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신앙의 눈이 열린 유대인들은 이전에 거침돌로 여겼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의 지식의 사슬에 벗어난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 가치성이에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비밀은요, 아무리 감춰졌지만은 그 가치가 인정이 되어야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냉장고에 달걀이 몇개 있는지 아세요? 예, 아무도 모르죠. 우리 식구들 외에는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 세이빙 어카운트에 현찰이 얼마나 예금되어 있는지는 비밀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알래스카주는 텍사스의 두 배가 넘고 미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큰 땅덩어리입니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720만 달러를 주고 산 땅입니다. 미국 정부가 이 알래스카를 사들일 때에 미 의회는 국무장관 슈워드와 대통령 잔슨을 소환해서 맹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그것도 의회를 무시해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사들였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회에 불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미 사버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를 거칠 그런 마음도 갖고 있었지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매스컴이 떠들고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러면 러시아가 팔지 않겠다고 하거나 값을 많이 달라고 할것 같아서 그냥 국무장관과 의논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의원들은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바보들아, 정 얼음이 그렇게 필요하면은, 겨울에 꽁꽁 온그 미시시피 강을 깨서 그 얼음을 너의 안방에다 들여다 놓지. 무려 720만 달러나 주면서 쓸모없는 땅덩어리를 사들었냐고, 이렇게 핀잔을 줬어요. 그후 의회가 조사단을 파견해서 알래스카를 조사해 봤습니다. 금과 백금이 가득합니다. 풍요한 어장과 산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무진장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코가 납작해진 의회는 대통령에게 의회에서 있었던 당신의 사과를 되돌려 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입니다. 정말 잘 사셨습니다. 그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보화가 무진장합니다. 알래스카는 겉으로 보기는 얼음 창고 같지만 그 속에 무한한 보물이 묻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온갖 보화가 무궁무진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비웃을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지혜의 보고입니다. 보물창고입니다. 그분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을 구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잠언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화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알게 되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주시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셔서 성도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잠언 2장 5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걷게 한다고 잠언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 2장 20절에는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유일한 근원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극히 값지고 소중한 진주 하나를 만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판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판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온 정력을 투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27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심오한 진리는 곧 이방인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영광을 차지하게 되리라는 희망입니다. 이방인은 골로새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 즉 그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은 오늘 이방인은 우리들에게도 바로 똑같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릴 그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쓰여진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비밀은 가치가 있고 가려져서 모든 사람이 알고 싶어하고 모든 사람이 갖기를 염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알 수 있는 신비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이야기하죠. 다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봐도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는 시간을 많이 갖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소중한 비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개된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은 이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약속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그러한 신앙 생활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값진 이 보화를 우리 알아야 돼요. 미의회 그 의원들의 그런 어리석은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한 단계 더 위에 서 있는 앞을 볼 수 있는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또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이제 알아가며 깨닫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 이 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이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성령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